사도행전 5장 7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아나니와 삽비라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베드로가 교회 안에 내적으로 생긴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한 이 문제를 처리했던 양상을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급박하게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뭐 지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즉결 처분을 내립니다. 이거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나중에 교회 문제들을 보았을 때도 이런 식으로 처리했느냐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처리한 건 이때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다른 사건들이나 다른 처리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여튼 너무 과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또 그래서 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하튼 이 문제를 지체하지 않고 또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그냥 곧장 처리를 했습니다. 또 이 문제를 처리할 때에 베드로는 다른 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가령 다른 사도들을 불러 모으거나 성도들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거나 다른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이것도 좀 독특한 점이죠. 사도 바울이 교회 안의 문제를 처리했던 방식을 보면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좀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사건들인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의 문제가 있으면 증인들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이야기하고 그게 권하고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 내쫓거나 다른 해결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반면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급박하게 다른 중간 과정 없이 그냥 곧장 형벌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느냐 어떤 것이 틀리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사도 베드로니까 이렇게 가능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오늘날에는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고 또 실수나 잘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성도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죠. 일단은 상식적으로는 신방을 가서 권면하고 상황을 듣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안 되겠다 싶으면 당회에서 교회 안에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불만이 있으면 노회로 올리고 노회에서 불만이 있으면 총회로 올려서 여러 번에 걸쳐서 재판을 하고 상황을 다시 살펴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 단계의 재판을 하거나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그 자체가 구질구질하고 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그런 상황이 생긴 경우는 저는 사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여러 단계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처리할 때에 즉각적으로 처리했다는 이런 처리 방식에서 특징이 있어요. 자, 일단 이 사건이 이렇게 해서 종결이 되었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형벌을 받고 이미 종결이 된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생각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들은 각각 다른 특징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 돈과 관련된 문제, 조금 이따 세워지는 사마리아 교회도 성령 충만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문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섬기며 세웠던 땅끝에 있던 교회들은 이방인들을 받느냐 마느냐, 또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과 차이가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끝 교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 중에 이 이방인 교회들을 찾아와서 너희가 할례 지키고 할례를 받고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비복음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어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래서 각각 교회들마다 각기 다른 문제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종류의 문제만 교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형편, 교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범하지 말자. 세상에서 살면서 하던 그 패턴, 그 방식대로 하거나 아니면 나의 욕심을 넣거나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모습이 되어서 결코 안 됩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도어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그런 체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은 굉장히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등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먼저 씻어내야 되는 게 세상에서 살면서 갖고 살았던 삶의 습성들, 패턴들, 세상에서 갖고 있던 감정들,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나 다 보면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은,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교회 갖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이게 문제였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지나고 나서 제일 아쉬운 건, 아나니아 삽비라는 각 순간마다 회개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뭐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러면 죄를 범하고 기회를 날린다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할 기회를 찾았어야 됩니다. 이 헌금한 돈을 들고 일정 부분 숨겼지만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그때에도 마음에 찔림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네가 판 것이 이게 전부 다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도 회개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거짓말한다면 베드로가 심판을 선포하면, 선포한 다음에 그때라도 엎드려서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할 기회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보면 더 안타까운 점이에요. 더 안타까운 점. 우리가 물론 죄를 범하기 때문에 심판과 형벌을 당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죄를 짓잖아요. 크든 작든. 근데 그 죄를 범한 다음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잘못하는 거, 이거 안 하면 좋은데,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회개하는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최근에 회개한 적이 언제가 있었는가? 나는 가장 최근에 무엇을 회개했는가?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가 다 올바른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심판이,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이 주어졌는데, 항상 이런 심판만 주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소한 죄를 지었다든지 하면 즉결 심판을 내리셔서 죽게끔 하시는 그런 심판만 하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 눈뜨고 이렇게 쳐다보면 교회 안에 다른 죄를 짓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던가요? 안 죽잖아요.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에도 보면 다른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형벌과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여기서 죽음을 당한 것처럼 성찬을 하면서 성찬을 가벼이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다가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해서, 이 성경의 표현대로 의하면 잠자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죽임 당하는 자들도 있고, 혹은 형벌을 받아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고, 형벌을 받아서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종류로 뭐 꾸지람을 듣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반면 형벌을 굉장히 많이,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형벌을 받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은 교회의 대명사라고 했던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어떤 형벌을 받았나요? 어떤 형벌을 받았을까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다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고소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간음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나요? 아닙니다. 멀쩡하게 잘 살았습니다. 만약에 죽임당하고 형벌을 받았으면 그렇게 죄를 계속 지고 이러진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난 아직 죽지는 않았으니까, 난 아직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으니까, 난 아직 큰 질병에 걸리지는 않았으니까,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건 형벌이 있을 때에, 혹은 아무 형벌이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회개해야 됩니다.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가했는데 이것이 과연 합당한가? 이 부분도 우리가 마음에 들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베드로가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게끔 만들었는데 이런 형벌을 내리는 게 가하냐? 이게 합당하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게 있습니다. 사람이 내릴 수 있는 형벌과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은 매우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거짓말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요? 오늘 교회에서 누가 목사님이 너는 죽어라 이러면서 죽이는 경우가 있나요? 죽이고 싶어도 못 죽입니다. 그럴 능력이 목회자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행정적인 처리를 한다. 너는 출교를 시키겠다. 교회 나오지 마라. 넌 갖고 있던 직분을 박탈하겠다. 더 이상 장로, 권사 직분, 집사 직분을 감당 못한다. 이런 행정적인 처분을 내리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형벌을 받아서 죽었다. 이건 베드로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 거죠.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재주가 있어서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그 앞에 나왔던 보험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대적을 했거나 아니면 사도들에게 대적을 했거나 교회를 해방한 사람들을 성도들이 그들을 저주해서 심판받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죽음을 맞이한 것이지 베드로가 너 죽어야 되겠다. 내가 너만 보니까 이거 부득부득 갈린다. 이렇게 해서 형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줄 수 있는 벌과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서도 베드로를 사용해서 그렇게 형벌을 내리시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아 이거는 베드로가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으로 형벌을 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사람이 어떻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벌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과연 가하냐, 가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왈과 왈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출교를 시켰다. 그러면 그게 가하냐 가하지 않느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판단해서 한 것이니까요.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처분을 내린 것이고 사람이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하거나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기적적인 경우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벌을 받았을 경우엔 그건 우리가 왈가 왈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분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아직 읽지 않았지만 내일 본문에서 읽을 겁니다. 그 전 본문에도 나왔는데요. 이 형벌을 내린 것이 과연 교회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이 결과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교회가 든든해졌는가? 예,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나중에 읽다 보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다잡는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에서는 사실 어떤 행정적인 처분을 하면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에서 행정적인 처분을 하면 그게 타당하네 마네 그래가지고 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곤 하냐면 분열이 일어나곤 하죠. 분쟁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다투는 마음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형벌이 주어졌을 때에 분열이 일어났다든지 분쟁이 일어났다든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불만을 품었다든지 전도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다들 의기소침해지고 교회가 쭈그러들었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벌 자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었고 동시에 성도들도 이것을 믿음으로 잘 받은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다 지내놓고 나서 이 사건을 돌이켜보면 제일 불행한 일은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은 것이죠. 죄를 범하지 않고 벌을 받지 않고 그리고 혹시 내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치유함을 받고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이건 남의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잘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하여 또 신실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조금 불순한 마음이 있거나 죄를 범하거나 어리석은 부분이 있었을 때에는 내가 옳다고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벌을 안 받고 지내는 것은 물론이고 형벌받는 자들을 찾아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이 회개하는 자리에 나오도록 또 인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귀한 일들이 내일 풍성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습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한 부분 혹은 죄를 범한 부분 혹은 열심은 있었으나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교회에 덕이 되지 못했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되었던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부분들이 없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내었던 것으로 스스로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었던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조금씩 조금씩 더 고침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으로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교회도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전재산을 팔아 주 앞에 드리면서도 범죄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삼아서 우리 스스로를 늘 겸손하게 돌아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